여러분 인생의 시간표 안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생의 시간표 안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자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기뻐서 고난받는 것이 즐거워서 자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삶이 연속이란 말이지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100%라면 우리의 인생의 90%는 고난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100%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100%의 모습들 가운데 90%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 고난. 그런데 문제는요.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본질이 뭘까요? 고난의 본질이요. 그것이 뭐죠? 고난은요, 고난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와요. 그렇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것이 고난이고, 고난은 전혀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난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와요. 다양한 형태, 다양한 종류, 다양한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겪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제거해 주셔야 맞잖아요. 혹 고난이 밀려올 때 고난을 막아주셔야 맞잖아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불신자들은 둘째치고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큼은 고난이 없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왜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요?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간단히 요약하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고난받을 때예요. 우리가 평탄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고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을 때 믿음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견딤의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요. 견딤의 인내, 버텨내는 힘이요. 여러분, 고난받을 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버텨낼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쩔쩔매요. 그 고난의 순간이 내게 주어졌을 때 감당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서 쩔쩔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견딤의 인내가 키워진 사람은 웬만한 것 갖고는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것 같고 신앙이 요동하지 않아요. 견뎌낼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 견딤의 인내를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한나는 인격의 변화와 영성의 깊이를 더해주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다듬어진다 말하잖아요. 다듬어진다. 언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집니까? 고난받을 때요.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남의 얘기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겸손해요. 모든 상황을 겸손하게 반응하고 겸손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너무 쉽게 얘기해요. 세상을 너무 쉽게 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쉽게 논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영성의 깊이가 느껴져요. 영성이 언제 깊어지냐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났을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났을 때 그때 영성이 깊어져요. 아,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큰 문제도 없고 그렇게 큰 환란도 없더라. 나는 그래도 평탄했어, 내 인생에.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분의 영성을 보면요, 깊지가 않아요. 깊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을 겪은 사람일수록 그분을 보면요, 그분의 영성은 깊이가 있어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요, 이러쿵저러쿵 안 해요. 그 곁으로 이렇게 허허 웃지요. 허허 웃지요. 그러면서 다 감당해내지요. 오늘부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출애굽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계속 달려갈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나라가 놓인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마치 수렁 속에 빠진 것처럼 아무리 허우적허우적 돼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더 들어가는, 꼼짝할 수 없을 만큼 들어가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꼼짝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헤어나올 수 없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출애굽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출애굽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헤어나오지 못했던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43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이제 자유케 되는 거룩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이제 매주 우리가 출애굽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지요? 기대하시고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사모한 만큼 준비하신 만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더 뜨겁게 사모하시고 하나님 그러면 오늘부터 주시는 저 출애굽 여행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다 싶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다짐하시고 결단하셔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매주 참여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모두에게 출애굽의 은혜가 있길 바라요. 출애굽의 주제가 뭘까요? 출애굽기의 주제. 출애굽기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처음에 애굽 왕 바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가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열 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모세의 무릎 앞에 꿇습니다. 모세 앞에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플 때 우리도 똑같이 아프고요, 실패할 때 우리도 똑같이 실패하고요, 고난받을 때 우리도 똑같이 고난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사람이나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더라, 똑같더라.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받을 때 고난을 받지 않는다든가, 실패할 때 남들이 다 실패할 때 실패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괜찮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부심도 갖고 긍지를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실패할 때 똑같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받을 때 똑같이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겠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거창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미약하게 시작됩니다. 처음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의 숫자는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놀랍게 번성하지요.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더라. 계속 번성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에 소수의 사람들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번성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신 곳이 어디예요?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사실 고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란 말이죠. 아시다시피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고센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작은 민족도 큰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났다고 또 애굽 땅에 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미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더구나 애굽 땅 한 가운데서 번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애굽 땅 한 가운데서, 만약에 이스라엘 땅 본국에서, 자신의 땅 본국에서 그런 번성을 이뤘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이뤘던 시작점이 어디냐? 애굽 땅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땅 한 가운데서 놀라운 번성을 이뤘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과 관계없이 성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아요. 환경에 제한받는다든가 사람에 머물러 있다든가 그렇게 제한받지 않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노예로 살아가요. 노예로. 그 이유가 뭡니까?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부귀영화 누렸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백성들이 요셉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왕이 누굴까요? 성서학자마다 의견이 제각각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투트모스 1세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아멘호텝 2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역사를 주전 5세기를 주전 15세기로 보느냐 주전 13세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애굽 왕 이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겁니다. 그의 표현을 잘 보면 상당히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보다 뭐 많다, 그래서 강하다 얘기하잖아요. 누가 더 많겠습니까? 이들은 노예입니다. 이들은 노예예요. 애굽 사람들이 더 많죠. 애굽 사람들이 더 강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 더 강하대요. 또 전쟁이 일어나면 대적과 손잡고 자기들과 싸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무도 과장된 표현 아닙니까? 일종의 흑색 선전입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으면 괜찮아요.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과장을 시켜서 지금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세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세 가지 계략을 꾸며요. 이런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을 막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과장된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언론에서 보면 간간이 뉴스가 나옵니다. 마치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교회가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중에 한 교회, 그중에 한 목회자가 잘못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한국 교회가 다 그 모양인 것처럼, 또 한국 교회 목회자가 다 그 모양인 것처럼 언론에서는 보도를 합니다. 얼마나 과장된 표현을 합니까? 실제 있는 그대로 그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한 사람을 조명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 일이 터졌다 하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다 엉망인 것처럼 한국교회 전체가 다 엉망인 것처럼 과장 보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흑색 선전을 일삼습니다. 마치 정말 타락해 빠진 것처럼,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또 성도들 간의 다툼을 일으킵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실추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과장 표현을 하고 흑색 선전을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 왕이 세 가지 계략이 무엇입니까? 애굽 왕의 세 가지 계략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 말씀해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했다, 이렇게 괴롭게 했다. 또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꾸 어려운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이렇게 한 의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 계획이 실패하고 맙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가나가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막 신이 납니다. 여러분 신이 나지 않으세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퍼져나간다.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다. 학대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는 사람들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학대를 받을수록, 어려움을 겪을수록, 고난을 겪을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학대를 받는다고 위축돼서는 안 돼요. 학대를 받는다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자꾸 위축돼서는 안 돼요. 힘을 잃어서는 안 돼요. 자신감을 상실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는 우리 양적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정말 번성하고 퍼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새로운 애굽 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치우고 고된 일을 시켜도 오히려 더 강성해졌다는 이 사실을 그 애굽 왕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약할 그때에 왜 강함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신앙인들은 약한 그때에 왜 강함이 되는가?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신앙인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강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요. 강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강해지고 번성하는 이유 결국은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요, 인생의 시간표 안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고난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야 돼요? 아, 이것이 올 것이 왔구나. 이것이 내가 조금 신앙적으로 좀 견고히 서려고 하니까, 내가 좀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이 반대하는구나. 이것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물러가게 해주세요. 반응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계략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지고 퍼져나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략이 뭐냐? 두 번째 계략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쭉 지켜보다가 혹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 명령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계략 역시 이 히브리 산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갑니다. 화가 난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때 하나님이 이 두 산파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죠. 19절입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지요? 히브리 여인들은 다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출산하였더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낳는 족족 죽어야 됐습니다. 아들을 다 죽여야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 진짜 눈치를 봐야 될 대상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의 눈치를 보고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서슬이 시퍼런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도 보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은 비록 몸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믿음만큼은 결코 노예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의 그 위협, 세상의 그 시퍼런, 사슬이 시퍼런 그런 일을 인해서 우리를 위협해 올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의 몸이 그 환경에 그 상황에 메어지고 묶여진 것처럼 노예가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노예가 된 것처럼 꼼짝없이 그것에 메어 있어요. 기억하세요. 이 두 산파는 비록 몸은 노예로 붙들려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믿음만큼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매일 수 있지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요. 관계의 상처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요. 그거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만큼은 자유하셔서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순종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짓지 않았던 거예요. 그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대요? 그렇게 한 결과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무엇을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아멘. 21절에 말씀해 보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번성하고 강해지고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 복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른 것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번성의 복과 강해지는 복과 흥왕케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태어나는 아들들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번성하고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략은 뭐냐? 공개적으로 남자 아이가 태어나거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일강에 아예 버리게 하는 거예요. 수장을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저도 나일강에를 가봤지만 나일강에요. 보통 강하고는 달라요. 예, 보통 강하고는 달라요. 무시무시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 위험 앞에서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태어난 아기를 던졌을 때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뻔한 것입니다. 뻔한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애굽 왕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계략을 세웠지만 이번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 2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계략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태어납니다. 더구나 그것도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궁전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자라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온갖 음모를 동원하고 고난과 핍박을 줘도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자가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온갖 음모를 동원하고 아무리 고난과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해지세요. 오히려 그 당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고난이 포함된 시간표 속에는 반드시 축복도 포함된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삶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복이라고 생각하는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복입니까? 나는 기도 생활 안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더라.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가족들도 잘 되고 자녀들도 형통하더라. 문제 없더라. 진짜 복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는 일들마다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요. 관계도 어렵고요. 사업도 늘 어려움이 있어요. 늘 어려워요. 그래서 늘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하여.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 그것이 저주일까요? 그 고난의 삶이 저주일까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아무 일 없다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의 내용 가운데요.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 이야기요. 너무도 잘하는 이야기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마침 하필은 왜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침이라는 표현. 무슨 얘기냐면 야 어쩌면 일이 이렇게 순탄하게 잘 풀리나. 하나도 막힘없이 잘 풀려가요. 문제 없는 것처럼 여겨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복입니까? 머지않아서 어떻게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납니다. 대단합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짐들을 다 꺼내서 바닷속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겪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것이 저주입니까? 아니요. 복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고 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에 올랐다고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엄밀히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힘겨운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보여지는 것, 그저 느껴지는 것 때문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땅을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왕의 이런 압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히려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냥 고난이고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고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론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계속 번성하기만 했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등 따뜻하고 배부르기만 했다면 자진해서 애굽에서 나올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아마 애굽 땅에서의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안주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 가운데 영성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행인 것은,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요즘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진행하면서 또 정치가 불안해지면서 다시 한국교회에 기도의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외인 것 같아요. 새벽 기도마다 빈 자리가 너무 많아요. 금요 심야 기도회마다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없어요.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살만한가 싶어요. 사실 고난 그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니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의 고난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열망하게 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혹 믿지 않는 형제들과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 가족들, 부모, 형제 만나서 다투지 않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좀 못 살 수도 있고 그들보다 혹 자동차도 작을 수도 있고 혹 그들보다 자랑거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주님을 드러내세요.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강하심을 드러내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고스톱을 칠 때 몇백 원 잃은 것 때문에 감정 상하지 마세요. 잃어드리세요. 만 원 기부하세요. 기꺼이 잃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몇백 원 잃어가지고 막 감정상해가지고 삿대질하고 싸우고 막 형제들끼리 모처럼 만나가지고. 예? 잃어주세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형제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쟤는 도대체 누굴 믿고 저렇게 당당하고 행복하지? 결국 그 가족들이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래서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이 포함된 시간표에 대해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은 더욱 크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히브리 산파들의 용기와 믿음을 본받아 진정 어려움을 당할 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